오랜만에 우리 전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전도서는 코헬렛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을 전도자다 이렇게 번역한 바람에 이 책 이름이 전도서가 됐습니다만 사실 이 코헬렛은 모임 중에서 가르치는 사람을 뜻합니다. 사람들을 가르치는 현인 이런 정도로 그 뜻을 새기면은 가장 적절한 말이 될 겁니다. 근데 바로 그 현인의 가르침이 집약된 것이 전도서의 내용입니다. 이 전도서는 구약 성서의 가장 대표적인 지혜서가 세 권이 있죠. 잠언, 욥기 이 두 권과 더불어서 가장 대표적인 지혜서 가운데 하나입니다. 욥기, 잠언, 전도서 이 세 권의 책은 지혜서라고 하는 점에서 공통되지만은 각기 전하고 있는 그 지혜의 성격은 아주 판이하게 다릅니다. 잠언이 아주 상식적인 지혜를 가르치고 있다면 욥기와 전도서는 그 상식적인 지혜에 의문을 제기하는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은 뒤집어진 전도 그 지혜 전복적인 지혜를 가르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욥기와 전도서는 똑같냐? 욥기와 전도서 사이에서도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이걸 예를 들어서 좀 쉽게 얘기하자면 이렇게 이해하면 아마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가장 잘 많이 듣는 교훈 가운데 하나가 뭘까요? 착한 사람이 복받고 악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벌받는다. 아마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가장 공부 열심히 하면 훌륭한 사람 된다. 가장 많이 들어왔던 교훈일 겁니다. 잠언이 일깨워주는 지혜가 바로 이런 지혜입니다. 잠언의 그 수없이 많은 교훈적인 얘기들은 대개 그런 지혜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럼 반면에 욥기와 전도서는 어떤 거냐? 그 지혜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합니다. 아니, 착한 사람이 힘들게 살고 악한 사람이 더 잘 살던데? 어느 게 진실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 욥기와 전도서가 일깨워주는 지혜서입니다. 그럼 이해하기가 쉽지요?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식적인 지혜와 전복적인 지혜가 그 차이가 실제로 어떤 의미를 지닐까요? 상식적인 지혜는 삶의 질서 자체를 문제시하지 않습니다. 이미 주어진 그 삶의 질서를 당연히 존재하고 그 안에서 현명하고 의롭게 사는 길을 가르칩니다. 이미 주어져 있는 그 질서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굳이 현대적인 개념으로 얘기하자면 개인윤리적인 그런 지향. 이미 주어진 현실은 주어져 있고 거기서 어떻게 현명하게 살 것인가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전복적인 지혜는 주어진 삶의 질서 자체를 문제시합니다. 오늘날 개념으로 얘기하면 개인 윤리를 넘어서 사회 정의 내지는 사회 윤리로 이어지는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질서 자체가 불공정해라고 이렇게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이 이 전복적인 지혜가 일깨워주는 진실입니다. 여러분, 성서가 이 성경 안에 이렇게 상반된 지혜, 따라서 삶의 그 서로 다른 삶의 측면을 동시에 생각해 줄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도록 그 상반된 그 지혜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흥미로운 일이요, 천만 그 다행인 일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른데 욥기와 전도서도 그 사이에서 또 다르다고 제가 얘기를 했지요. 이 전복적인 지혜를 일깨우는 지혜서로서 욥기와 전도서 사이에는 그럼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욥기는 상식적인 지혜에 대한 반문을 극단으로 몰아칩니다. 몰아붙입니다. 그래서 상식적인 지혜, 상식적인 세계관이 은폐하고 있는 세계의 부조리를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줍니다. 여러분, 기록된 책으로서, 우리가 갖고 있는 책으로서 욥기에는 결론이 나 있습니다. 욥이 의인이고 욥이 다시 복을 받았다. 근데 사실은 그 결론은 좀 우스꽝스러운 결론이고 내리고 있지만, 사실 논리적으로 따지면 욥기는 결론이 내려진 책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반문과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믿고 있는 세계관과 상식적으로 믿고 있는 어떤 신관,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것과 실제로 부조리한 그 현실의 간극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욥기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욥기는 우리로 하여금 전혀 새로운 세계를 상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줍니다. 그럼 전도서는 어떨까요? 상식적인 지혜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욥기와 동일한 성격을 갖고 있지만 그 태도는 상당히 다릅니다. 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완숙한 어떤 현자의 달관한 지혜의 경지를 보여준다고 할까요? 산전수전 다 겪어본 현자가 세상의 부귀 영화를 다 누려본 어떤 현인이 평범한 사람들이 아웅다웅 살아가는 것을 보고 다 부질없는 짓이다 라고 일깨우고 있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도서는 일관되게 그 나름의 답을 아주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욥기가 격정적으로 끊임없이 물음을 제기한다면은 이 전도서는 아주 명쾌하고 단순한 답을 분명하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시해 줍니다. 그 답이 뭘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매 순간순간의 삶에 충실하라. 전도서의 교훈은 그렇게 집약이 됩니다. 여러분, 전도서 첫머리를 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헛되고 헛되도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서 이 전도서는 일종의 허무주의를 노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도서는 허무주의로 귀결되지 않고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인생을 즐겨라. 전도서의 요점은 더 줄여서 얘기하면 인생을 즐겨라. 젊은이들아, 인생을 즐겨라. 이렇게 집약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도서는 굉장한 허무주의가 아니고 오히려 낙관주의를 얘기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미래의 어떤 삶에 그렇게 내 삶을, 지금 삶을 담보로 잡혀놓고 허덕이느냐. 지금 매 순간의 삶을 즐겁게 살아라.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게 전도서의 내용입니다. 그 제가 쓴 책 가운데 반전의 희망 욥이라고 하는 책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 교회에서 성서 연구한 결과로 만들어낸 책으로서 아주 좋은 책입니다. 저자로서 겸손하게 얘기하자면 애착이 가는, 애정이 가는 그만큼 그런 책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책을 내놨을 때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 시각으로, 욥기를 다뤘던 그 시각으로 전도서를 한번 또 써보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얘기하길래 제가 웃으면서 답했습니다. 욥기가 제기한 부조리한 상황에 대해서는 수없이 겪은 바 많기 때문에 내가 욥기에 대해서는 쓸 수 있지만 전도서가 얘기하고 있는 세상 부귀 영화는 아직 누려본 바 없기 때문에 내가 아직 못 쓰겠다. 그래서 제가 모르겠습니다. 언제 쓸 수 있을지. 조금 더 부귀 영화를 누려본 다음에 쓸 수 있을까? 이건 그 전도서의 얘기는 그야말로 안숙한 경지에 이르렀을 때 쓸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제가 꼭 쓸 수 있기를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 누려본 다음에 이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스갯소리였습니다만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초점을 맞추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은 전도서의 성격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의 한 대목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볼까요? 보도록 할까요? 헛된 세월을 사는 동안에 나는 두 가지를 다 보았다. 의롭게 살다가 망하는 의인이 있는가 하면 악한 채로 오래 사는 악인도 있더라. 그러니 너무 의롭게 살지도 말고 너무 슬기롭게 살지도 말아라. 왜 스스로를 망치려 하는가? 너무 악하게도 살지 말고 너무 어리석게도 살지 말아라. 왜 제명도 다 못 채우고 죽으려고 하는가? 하나를 붙잡되 다른 것도 놓치지 않는 것이 좋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극단을 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 느낌이 어떻습니까? 저는 딱 이 말씀을 대하는 순간 거참 웃음부터 나왔습니다. 웃음부터 나왔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대할 때 꼭 긴장하고 대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직감적으로 느껴지는 대로 일단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성경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길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서 다시 들여다보고 진지하게 대화하면 어떤 달관의 경지가 느껴지지만 적당히 보자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적당히 살라는 얘기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웃음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욥기가 유발하는 것과 같은 긴장감은 전혀 없습니다. 문자 자체로 표현으로 보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쭉 보면은 봐도 그렇게 물 흐르듯이 쭉 흘러가는 느낌이고 점점 웃음이 나옵니다. 볼까요? 보세요. 한번 쭉 보십시오. 쭉 읽다 보면은 재밌는 말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계속 저는 그 웃음을 야, 내 남들이 하는 말에 마음을 쓰지 말아라. 자칫하다가는 내 종이 너를 욕하는 것까지 듣게 된다. 너 또한 남을 욕한 일이 많다는 것을 너 스스로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이런 대목에 이르면은 저절로 그 웃음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쭉 그렇게 돼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다시 들여다볼 것 같으면 아, 이게 뭐지? 하고 다시 원래 아까 찬송 제목도 뭐였죠? 온 세상의 웃음이. 이 웃음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는. 어쨌든, 근데 다시 정색하고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이게 뭘 의미할까?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색하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의 의미를 성경 말씀은 그 긴장시키지 않았는데 제 말씀이 이제부터 여러분을 긴장시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은 뭐 앞서 말한 것처럼 그 첫머리부터 상식적인 지혜의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전복적인 지혜의 성격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헛된 세월을 사는 동안에 나는 두 가지를 다 보았다. 의롭게 살다가 망하는 의인이 있는가 하면 악한 채로 오래 사는 악인도 있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의인이 망하고 악인이 오래 산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어찌 해야 할 것인가? 언뜻 보기에는 이 말씀을 첫머리만 볼 것 같으면 언뜻 보기에는 망하는 일이 있더라도 의롭게 살든지 악하게 살더라도 오래 사는 길을 택하든지 선택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언뜻 첫머리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이 코헬렛은 다른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 너무 의롭게 살지도 말고 너무 악하게 살지도 말아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주 전형적인 타협의 논리처럼 보입니다. 적당히 살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옳고 그런 거 그렇게 따지지 말고 살라는 그런 얘기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둘 다 해롭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점에 틀림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이 과연 정말 부질없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의로움과 악함이 모두 자기의 소유격입니다. 자기의 의로움과 악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표준 새번역에는 그 표현이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지 않지만 개역을 보면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헛된 날에 이 모든 일을 본즉 자기의 의로운 중에서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 중에서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의로움과 악함이 모두 사람들 사이에 상대적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무슨 말이냐? 저마다의 입장에서의 의로움과 저마다 입장에서의 그 악함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함이 자기에게서 비롯된다는 그 관념에는 아주 익숙합니다. 악이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뭐 여러 가지 설명 방법이 있지만 어쨌든 그래도 내 탓으로서이다. 악함이 나에게서 비롯된다고 하는 관념에는 아주 익숙합니다. 특히 신앙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더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내가 악하다 이렇게 하는 것을 그런 관념에는 익숙합니다. 반면에 의로움은 자기에게 유익하거나 유해한 것과 상관없이 없는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만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본문 말씀은 분명히 둘 모두 자기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의로움에 충실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달리 말하면 자기의입니다. 소유격이 아니라 자기의 오름, 자기의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이 말하는 의로움과 악함이 모두 해로운 결과로 귀결된다고 말하고 있는 점에서 그 두 가지 모두가 그 둘 다 모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본문 말씀은 필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의롭게 살지도 말고 너무 슬기롭게 살지도 말아라. 왜 스스로를 망치려 하는가? 너무 악하게 살지도 말고 너무 어리석게 살지도 말아라. 왜 제명도 다 못 채우고 죽으려고 하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앞서 말했듯이 둘 다, 둘 모두 해로운 것으로 따라서 둘 사이의 선택을 말하지 않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주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상식에 반하는 문제 제기의 진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상식에 반하는 문제 제기의 뜻이 현실을 무마하고 타협적으로 살라는 것을 용인하려는 데 있지 않고 정말 바른 길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려는 데 있다는 것이 그 뜻이 바로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이래모에서 본문 말씀은 처음 문제 제기에서 한 단계 뛰어넘어서 다른 차원으로 이렇게 뒤바뀌고 있습니다. 전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의롭게 산다는 것이 뭐죠? 지혜롭게 산다는 것과 동일시됩니다. 그것과 그리고 악하게 산다는 건 뭡니까? 악하게 산다는 것과 어리석게 산다는 것이 동일시되고 있는데 그것이 이 말씀에서 이 대목에서 대비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악하게 사는 결과가 서두에서 말한 것과 같이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악하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 대목에서는 제명도 못 채우고 죽음에 이르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둘 다 해로운 결과를 가져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이 말씀에서 말하는 의롭게 산다는 것과 악하게 사는 것이 사실상 언뜻 보기에는 각자에게 전혀 다르게 인식되고 있지만 사실상 동일시되는 그 본질적인 성격에서 동일시되는 어떤 사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본질을 지니고 있으되 다르게 나타나는 그 현상일 뿐입니다. 이 관계를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악을 행하는 사람이 스스로 반성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가 쌓은 악행에 의존해서 사는 사태? 이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옳음에 대한 의식이 없는 경우입니다. 달리 말하면 어떤 수치심이나 부끄러움이나 죄의식이 없는 경우입니다. 끊임없이 사기 행각을 벌이면서 범죄 행위를 저질러 놓고도 양심의 가책 같은 것을 전혀 느끼지 않은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의로움을 추구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스스로를 망치는 것으로 귀결되는 것, 그것은 어떤 사태를 두고 하는 말일까요? 어떤 결벽증과 같은 그런 사태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보다는 오히려 더 심각한 사태. 단지 자신만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어떤 사태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믿는 바에 대해 일말의 다른 가능성을 두지 않고 확신하면서 자기 소신을 주장하는 많은 경우가 바로 그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흔히 보이는 태도가 어떻습니까? 나는 의롭다라고 전제해놓고 그 어떤 대상을 악마화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대상들을 자기가 판단하고자 하는 대상을 악마화해놓고 나면은 스스로의 양심의 짐은 전혀 질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 양심의 짐을 아예 덜어버립니다. 광수생각. 그런 그 만화가 있었죠. 근데 요새 그 말을 여러분들이 귀가 따갑게 들었을 겁니다. 광수. 나 처음 배웠습니다. 광주에서 수상한 행동을 한 사람. 이 광수라면서요. 이 말을 이렇게 바꿔야 되지 않을까. 광주 항쟁을 수상한 눈빛으로 보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바꿔야 되지 않을까. 광수를. 그런 광수 생각에 빠져있는 얼토당토 않는 사람과 그 사람의 주장에 동조하는 정치인들은 어떤 경우에 해당할까요? 그 다음에 명백히 혐오와 배제의 논리를 펼치면서도 그것을 신앙의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교회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경우에 해당할까요? 아마 우리 현실에서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연상이 될 겁니다. 더 제가 긴 얘기 덧붙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 재밌는 책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움베르토 에코의 아주 유명한 소설 장미의 이름 보셨냐고 묻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책인데 장미의 이름을 보면은 거기도 주제가 웃음과 진리, 진리와 웃음에 관한 게 주제예요.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시학 2권, 유머에 관한 책을 금기시하는 교회 권력과 그걸 찾으려는 수도사의 그 도서관에서 벌어지는 얘긴데, 뭐 워낙 흥미진진하고 의미심장한 대화가 많이 등장합니다만 거기 주인공인 윌리엄 수도사가 그 도서관을 지키고 있는 그 책을 이 책을 이 웃음에 관한 책을 사람들이 봐서는 안 된다, 그 신앙을 타락시키니까 봐서는 안 된다 지키는 그 호루의 수사에게 하는 얘기 대화 가운데 한 대화가 대한 소개를 하면 이렇습니다. 악마란 정신의 오만, 웃음이 없는 신앙, 한 번도 의심을 받지 않은 진리입니다. 악마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다. 바로 이게 악마의 실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신의 오만, 웃음이 없는 신앙, 한 번도 의심받지 않은 진리. 이게 바로 악마의 실체다. 그 다음에 또 이 윌리엄 수도사가 그 제자 아두소에게 또 던지는 의미심장한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예언자들과 진리를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해라. 우리의 뒤통수를 한번 치죠. 진리를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해라. 이 사람들은 원래 수많은 사람을 자기네와 함께, 흔히는 자기네보다도 먼저 때로는 자기네 대신 사람들을 죽게 만들기 때문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대부분 사람들을 파멸로 몰아넣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반성의 여지 없는 맹신, 맹목적인 진리관이 갖고 있는 문제를 날카롭게 이렇게 꼬집고 있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단지 지켜져야 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탐구되어야 할 어떤 것이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근데 이 대목은 아무래도 제가 이 대목은 번역본을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개역 성경 번역이 훨씬 더 그 의미를 잘 살려주고 있어서 개역으로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결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잡으며 저것을 놓지 마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 뜻을 잘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적당히 절충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런 측면과 저런 측면을 모두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중용의 도. 같은 동서양의 위대한 사상가들, 정신적 지도자들이 가르쳤던 공통되는 중요한 가치 가운데 하나는 중용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마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차라리 어느 한편을 택하는 것이 낫지. 정말 모든 측면을 헤아리며 정도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결국 자기를 들들 볶는 행위가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이것저것 다 생각하다 보면 결국 우린 제명에 못 가지 않겠느냐. 제명을 다하지 하지 못하지 않겠느냐. 이런 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은 아주 편하고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개역성경을 읽은 까닭인데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이다. 벗어날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단순하죠? 하나님께 내 맡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삶의 진정한 개방성을 뜻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죠. 진인사 대천명, 우리가 할 바 다 하고 하늘에 맡긴다. 그것입니다. 맡기라. 아무것도 안 하고 맡기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저것 다 생각하고 해봤지만 그 마지막은 맡기라. 지난주에 공동회 중에도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죠. 이제 하나하나 좀 내려놔라. 저도 잘 안 되는데요. 맞습니다. 그렇게 내려놓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은 열어두면 편안해집니다. 아, 내가 이 문제를 끝까지 붙들고 내가 끝까지 해결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은 제명을 누리기 어렵지만, 아,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열어두면은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열어두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이 도대체 뭘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진실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며 그 안에서 매 순간의 삶을 의미 있고 기쁘게 누리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 바로 그 진정한 삶의 기쁨을 맛보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